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9월 10일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통산 22번째 일로 정상회담을 실시했습니다. 일로 양국 정상은 북방 4개 섬에서 공동경제활동과 전에 살던 도민을 위한 인도적 조치 등의 일로 양국 간의 평화조약 체결 문제에 대해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일로 공통의 목표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에 의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양국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협력을 호소하고 러시아의 리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9월 12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여 제4회 동방경제토론회의 전체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서 북조선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21세기의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하기 위해 북조선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6월에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미조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회담을 납치,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한 걸음으로 지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상호 신뢰를 조성하면서 비핵화 후의 밝은 미래를 공유하고 상대의 행동을 촉구한다는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의해 북조선과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크게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꼭 이 기회를 잡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북조선만큼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는 없습니다. 구리와 금, 철광석과 풍부한 미네랄 자원이 북조선에 있습니다. 2,500만 명의 인구는 틀림없이 세계에서 가장 근면한 노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북조선이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걸어나갈 수 있도록 북조선 측에 하나의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할 것을 다짐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대처해 갈 것을 서로 확인합시다. 이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시켜야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도 푸틴 대통령도 습근평 주석도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납치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북조선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교리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상호 불신이라는 껍질을 깨고 한 걸음 내딛어 마지막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맞아야 합니다. 현재 1조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어야만 한다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다섯 명을 포함한 지역의 지도자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일본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중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식을 수확하는 계절인 가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올해 농사는 잘 되었는지요? 오늘의 일본 소개 코너에서는 밤 농장을 찾았던 저의 체험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지난 9월 17일의 월요일은 경로 날로 토요일, 일요일과 함께 3일간 휴식이었습니다. 저는 경로 날에 어느 한 민간단체의 소개로 도치기현의 밤농장에 갔습니다. 일본의 도부현의 하나인 도치기현은 관동 지방 북부에 위치해 있고 현총 소재지는 우츠노미야시입니다. 현에는 세계에서도 널리 알려진 니코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이 있고 사계절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도치기현을 방문합니다. 도치기현의 산업은 농업, 공업, 상업, 관광업 등이 균등하게 발전하고 있고 농업은 평야지대가 쌀과 밀의 산지로 딸기와 밭꽂이 등의 특산물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공업은 기계공업과 금속공업, 식품, 식료공업, 타이어 제조 및 정밀기계공업 등이 발달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섬유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희들이 도쿄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도치기현에 있는 어느 한 자그마한 마을의 밤농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도로에까지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준 밤농장의 주인은 밤을 수확할 수 있는 도구와 작업복 등을 나눠주고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변은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고 밤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 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조선에서 밤나무는 산에 가야만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농장 주인에게 밤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의 무릎에 농장 주인은 집 주변에 보이는 나무들이 모두 밤나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습지였던 땅을 개척하여 밤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되면서 밤이 열리기 시작하였으며 5년이 지나서부터 많은 밤을 수확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밤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나무를 조금만 흔들어도 다 익은 밤알들이 수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탁구공만한 밤을 수확해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어 농장 주인이 주문한 변도가 도착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쌀과 남새, 고기 등으로 만든 변도는 포장은 물론 반찬과 밥의 맛은 도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변또보다 맛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였습니다. 저는 자그마한 농촌 마을에도 배달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 도시와 별 차이가 없는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일본은 정말로 살기가 좋은 나라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밤수확 체험과 함께 일본의 농촌에서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처음 보는 저희들을 마치도 친척처럼 따뜻하게 대하여주는 일본인들의 선량한 마음을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제일 감동을 받은 것은 지역 주민들이 짧은 시를 짓는 하이쿠 동윤회를 만들고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취미생활로 정기적으로 자신들이 창작한 하이쿠 발표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원들 가운데는 출판사 사장도 있었는데 회원들이 창작한 하이쿠를 정기적으로 출판한다고 하며 출간된 시집을 저희들에게 기념으로 주었습니다. 회원들이 저희들의 밤을 수확하는 모습을 하이쿠로 표현한 것을 보여주었을 때는 감동과 함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도 간부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한 밤농장은 있지만 일반인들은 구경조차 하기가 힘들지요. 저는 땅에 떨어진 크고 기름진 밤을 주우면서 대부분이 산에 나무가 없는 북조선의 산과 들에 밤나무를 심어 맛도 좋고 영양가가 높은 밤을 일반인들도 먹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덧 밤 수확이 끝나고 농장 주인이 저희들이 수확한 밤을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고 하면서 감자, 호박 등의 농산물까지 나눠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밤 농장의 체험을 통하여 일본의 농촌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높은 문화 수준을 알 수 있게 된 인상에 남는 하루였습니다. 이번에는 도치기현에 있는 온화한 시골 마을의 밤 농장을 찾았던 저의 체험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속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국의 서울에 좀 가다가 막 거기서 두 개의 일황, 일본 한국 사이에 좀 국제회의에 좀 참가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른바 한국의 전문가들과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을 하나 있다고 하면은 역시 한국 쪽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뭔가 성격을 맞춘다고 할까, 뭔가 금실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좋다고 이런 평가, 높은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조선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에 관한 합의, 타협 해결해 나가는 길에서 필요하는 거, 여러 가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다 좀 잘 처리하도록, 잘 좀 해결을 하도록 할 때 역시 안쪽이 최고 지도자 관계라고 할까, 서로에 대한 평가 인식이란 것은 처음에는 막 그것은 역시 미중 간의 한웅 협상의 결과가 잘 될 가능성 높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그 평가한 사람 평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뭔가 성격이 좀 많다라는 것은 막 구체적으로 말하면 6월 12일 날에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미중 간의 역사적인 그런 정상회담 중 여러 개 되었습니다만 이 수의 종결을 보면은 역시 이른바 일관성 있다라는 말이 쓸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김정은 위원장이 높이 평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북조선이 좀 비핵화에 향한 막 이런 방향이 그래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항상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막 그런 높은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양 지도자 사이에 있는 그 뭔가 관계를 좀 좋아지도록 좀 진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서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좀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다가 거기서 두 번째 제2차 미국과 북조선 사이에 정상회담을 좀 가지게 되는 게 낫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러한 그 두 번째 미조 간에 하는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적극성 있는 자세라는 것을 좀 표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막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한국에 있는 하나 기대라고 하면은 모르지 않은 그런 사이에 두 번째 미조 간의 정상회담이 좀 여러 개 되고 막 거기서 북조선의 비핵화과 조선 전쟁의 전전선언 가능 좀 뭔가 진전이 생기지 않을까 뭔가 좀 그 조미 사이에서 합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저는 그 생각이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혹시 비핵화과 조선 전쟁 전전선언이라는 것은 어떤 바다를 좀 하는구나 그런 것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전선언에 관해서 친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것이 먼저 해야 된다. 비핵화보다 먼저 그 전전선언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친국이 강력하게 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좀 볼 때 그 당분간이 비핵화과 전전선언이라는 것은 좀 어떤 좀 고려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오히려 북조선 사이에는 뭔가 대단한 그런 고려라고 하는 그런 빅딜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막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북조선이 ICBM 대륙간 단도 미사일을 좀 포기하고, 막 그 대신에 미국 쪽에서는 북한과 좀 수교하는 정상화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이러한 좀 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은 역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너무 좀 특별한 뭔가 관계라는 것은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5년의 히트곡 우루후루즈의 근성이다를 들려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후루즈의 근성이다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교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슈이치시, 마츠모토 루미코시, 소가 미오시시, 이시오카 토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타다 아키시, 아리모토 케이코시,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4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33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가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70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9450kHz로 밤 1시부터는 주파수 733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